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까 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개 이제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발로 차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원대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율적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장소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축출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포기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런 저주는 너무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 세상 군왕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어떤 그 속박을 끊어버리자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은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그런 아주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헌시작처럼 밟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 그 교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죽음을 지고 다니는 존재, 죽어야 할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혹한 뱀한테 이제 저주를 선언하실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바대로 저주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뱀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 또 보면 이 말씀은 이런 사단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다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상황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 먼저 누군가요?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뱀 새끼, 실제로 뭐 독사 새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매우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환난을 피할 줄로 아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뱀처럼 사악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지만 영적인 소속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인생 중에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언뜻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산의 능력을 가진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두 부류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구상의 인종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누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기수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첫째 사람이 아담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과 그 다음에 예수로서의 자녀가 되는 그 후손 그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이 영적 소속이 다른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싸움보다 누구와 싸움에 더 바쁜가요? 먹고 사는 싸움, 세상에서 미워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 더 바빠서 이런 근본적인 이 나눔, 근본적으로 영적 소속이 나누어지는 이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두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보면 인류는 두 부류로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근본 소속이 다른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뱀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런 저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범죄에서 사단의 평생 종로로 타다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인생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해서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영원토록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으로 죽게 만든 그 마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해서 결국은 이 마귀의 지배를 거스리게 하셨고 마침내는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지요. 골리앗은 세상 세력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어디를 맞췄습니까? 이마, 머리를 맞힌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세상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이 사단의 후손들을 무력화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 그 계획이 뭔가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마귀의 준동, 마귀의 책동과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이 계획이 뒤틀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 이런 마귀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타락과 죄의 비참함 속에서도 인류를 계속해서 존속해 하시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를 살려두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을 살려두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불신앙에 보고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면 여인의 후손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올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소망의 역사인가? 두 부류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이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 첫 장면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 뱀이 예수님에게 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지만 아마도 작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질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기도하신 결과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아마 이 극작가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시면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당장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매우 포괄적인데 그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과 교통으로 더 멀어지는 것, 평소 같으면 그 영예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어야 될 인간이 숨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왜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안 죽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목숨도 끊어지는 것도 역시 죽음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장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수명을 연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몇 세까지 사는가 하면 930세를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그 당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지요. 뭘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지요? 성적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만들어질 때 처음 옷이 만들어지는 기원이 죄로 인해서 야기된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똑같은 용도로 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생겨납니다. 가죽이 그냥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죄 수치는 한 생명의 죽음으로서만 가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사귐에서 끊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영원한 죽음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적 상태를 일정 기간 이렇게 유지하게 하셔서 새로운 인간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조처를 취하셨지요? 답은 자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번성시키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여인의 후손이 어디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이후로 나타날 후대의 어떤 자손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당장 아담과 하와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죄악이 세상이 홍수의 그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칼을 드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그때 노아까지 만약에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마귀의 후손의 머리가 깨지는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문에 타락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그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얼마 동안 육적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런데 또 한 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기 몸으로 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해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뜻은 두다라는 뜻입니다. 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 셋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이 씨라는 말은 후손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씨라는 말이나 후손의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셋을 가리켜서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은 아벨 대신 주어진 질적인 면에서 다른 씨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씨냐?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인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는 가인의 혈통에서 이어지는 저주받은 역사를 할 수 있지요. 날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은 가인 계통과 본질적으로 다른 씨라는 거예요. 영적 계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의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벨 대신에 아벨의 그 경건한 혈통을 이어서 이제 셋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사단에게 속한 가인 계열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셋 계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군가?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실 때 족보가 나타나면 상당히 졸리지요? 족보가 나오면 뭐냐 이거 뭐. 근데 창세기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건한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족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을 보면 역시 족보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누군가? 셋 계열.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이 누구예요? 노아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지요? 바로 예수님, 아브라함이 셈 계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자녀가 많고 땅이 많고 뭐 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하면 자꾸 땅 많아지고 자손 많아지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에게 맡겨놓으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지요. 그런데 이런 복된 인생이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던 것처럼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한 후손들의 그 성장과 번성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래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야곱의 70명의 가솔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옮겨가지요. 애굽으로 옮겨가는데 4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숫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죠.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세우셔서 결국 이스라엘 곧 구약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겨들이시고 출애굽할 때 이 장정만 60만이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요.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인생들을 다 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진 것은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노의 잔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비켜갔던 진노의 잔을 나중에는 누가 마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나는 이 잔을 못 마시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 진노의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계속해서 패스만 되었을 뿐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으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깨달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도 주십니까? 성막 제도도 함께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8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장황하게 진행되니까 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을 거의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미 우상숭배했습니다. 이미 율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어진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이것을 잡아서 안수를 하지요. 안수는 뭡니까? 안수는 동일시의 개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의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제도,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죄 문제를 대속제도, 양과 소라고 하는 이런 흠없고 티없는 동물을 대신 죽이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림자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제 옆으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다만 실체이신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이었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가 죄사함에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먼저 주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주신 제도는 뭐지요? 제사제도,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주셨죠? 미리암도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자는 임직을 받을 때, 직분자로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임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 메시아흐라는 말인데 그저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지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지요. 결국 구약에서 있어왔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이런 모든 직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실체를 가리키는 손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이런 왕들을 통해서도 다윗 왕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지요. 결국 그런 물리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다윗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과 얼굴을 맡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자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가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버젓이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라고 물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인 세상을 이 세상 통치자가 다스린 것 같으나 진정한 권세자, 진정한 권위자는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 참된 제상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이야기는 정말 이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거지요. 모사다, 참된 카운셀러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기는 예수임을 가리키는데 예수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도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한, 그러나 또 인격은 또 셋인, 이상한,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불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나약한 상태인 아이의 모습으로 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전도집회 첫날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끼워 놓으시라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뭐도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인격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있다라고 할 때 저와 제 아내는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인격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로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이 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이야기죠? 성자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자만 가담하시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존재하십니다. 함께 사역하세요.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그 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있으라라는 이 말, 음성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어떤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제 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받던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세계에 계셨던, 그래서 인간이 지각하거나 감각할 수 없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시간은 절대로 인간이 지각할 수 없다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나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을 뿐 시간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으면 몰라요. 처음에는 대충 감각으로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어디 집어넣어 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간지 아시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 세계에 계셨던 그분이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초월 세계, 영원 세계에 계셨던 분이 시간과 공간 영역 안으로 왜 들어와야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들어와야만 됐을까요?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 영역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전부 다 뗏목 붙잡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구조계대가 가야지요. 외부에서 구원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월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이 물리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과정, 그 방편이 뭐였습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꽉 짜져 있는 모자이크 시스템 같아요. 창세기만 봐도 하나의 작품이요. 마태복음을 봐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이 아주 조직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사람이 이렇게 뭐 맞추고자 했던 것이 아니지요.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어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하나로 합쳤는데 어느 곳 하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범죄하면 망하고 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자에 들어갔던 것이죠. 암울한 상황이죠.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했던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 좀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오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런 죄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시기 위해서는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아마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라 그런 이야기죠. 또 마태복음 1장 20절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똑같이 이제 또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출생했다라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출생은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생한다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최초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상황이 인성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성을 잃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지었으니 인성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심판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합니다. 헛기비가 돼가지고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손에 찔림을 당하면 피가 나고 고통을 겪는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책임질 존재는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가 인성을 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도 역시 인성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대답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뭐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늘 종이 이야기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지요. 종은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방식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런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따라서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그저 폭도들에게 사로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오늘은 즐겁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를 아는 예수님은 그 생애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았을 뻔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께서 그런 인성을 가지셨으면서도 그것을 그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이 기도였기에 그런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주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횟수가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더 많아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유익하게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켰습니까? 맞은편 벳바게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주인한테 가서 내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실행하니 나귀 새끼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가까워서 유월절 저녁 만찬을 나누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에다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길가에 나가면 물 한 동이 이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실 것인데 그 장소를 내어달라 하면 내어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복음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 죽음도 모르고 죽으시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이미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가 그런 사건들을 간략간략하게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특별히 유월절 만찬 같은 경우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이야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에 그런 세 번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중은 부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 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속물은 노예나 인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랜섬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질을 풀어낼 때 2억을 달라 그러면 2억을 주면 인질을 풀어주는 그 대가로 사용되는 돈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결국 주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속물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예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이에요. 시편 49편으로 가십시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83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하지요? 재물이 참으로 많은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재물로는 형제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일, 그 죄의 세력으로 더 구원해내는 이런 일이 너무나 귀해서 영원토록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또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세상에 그 부유한 것으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못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구원해지지 않겠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만 3조쯤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면 3조 그거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절대로 구해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목숨으로 밖에는 그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서 금이나 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제도는 보석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 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임시 어떤 기간들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뭘 요구하세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야 되니까 역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자비로 공의를 덮어버리는 일, 공의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범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배상 없이 죄 용서를 해주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대신 것, 예수께서 목숨을 드리신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목숨에 대한 담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받으시고 인생을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존재는 아담과 하와 자신이었습니다.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로마 시대 처형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맞지요. 거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와 굴욕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보려고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대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과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단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혹시 알았는지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꾀었지요.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능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 아들까지도 실제로 십자가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가 십자에 못 박혀 죽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었기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어디서나 십자가를 증거했고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그거 다 토해내야 될 것들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잠실 실내체육관에 전도집회를 하는데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보라! 구름떼처럼 몰려가는데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면 듣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합니다. 4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로서의 그 표적을 보고 쫓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의 그 수가 모자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에 못 박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믿게 하는 증거가 되기는커녕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심오한 철학을 논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거침돌이다. 어리석은 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생을 부르시나요? 복음으로 인생을 부르십니다. 범죄한 인생들아 돌아오라고 여전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쳐 증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인정해도 되고 인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알아보고 존경해야 되는 것처럼 피조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이전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인간의 지혜를 믿고 인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창조 하나님을 몰라보고 지금까지 교만하게 굴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어떻게 제가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보세요.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요즘에는 자동 열쇠가 있어 자동으로 잠기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꼭 열쇠로 잠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안 잠근 거 아닌가 하면 다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감시 카메라가 작동됩니다. 나오면 경비실이 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새콤을 해제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새콤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택시를 탈 때 불안해서 택시 내리는데 아빠 나오세요라고 전화합니다. 누가 무서워서 그런 짓 합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이 어디 하나둘이에요? 농산물 뭐 시험소 그런 것 여러분들 기관을 따져보세요. 원래 있어야 될 기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위의 기관이 또 있어야 되고 감사원은 안 되니까 또 검찰이 또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제대로 할 줄 아는데 헌법재판관이 세금포탈에서 2억 원을 세금포탈하고 투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견제해야 될 견제 세력까지 다 타락하는 이 시대에 뭘 소망을 두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요? 인간의 실력이 이 정도인데 뭘 인간을 그렇게 높이고 찬송합니까? 뭐 인간의 업적이 그렇게 대단해요? 미적분을 풀어내면 답니까?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면 단가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타깝게 그지 없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40층 건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높은 데서 바라보면 뭐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것 없이 내가 이 생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사실에 자극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나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저희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어담을 조의로 알게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마땅히 져야 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가볍고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들었사오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복음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복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저 이런저런 여러가지 세상의 지식 잡동사니를 긁어 모아서 참으로 복음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여서 세상이 그 어떻게 우리를 꾀우고 어떻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 속임수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는 주의 백성이요 그래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오셔서 주의 말씀에 참되심에 감격하고 내가 이 믿음의 도리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남성도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책으로 공부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